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열두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행하신 일과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것이 능력 있게 다가오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듣는, 늘 읽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교절 첫째 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유월절을 예비할 장소를 물었습니다. 우리가 가서 주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에다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성내로 들어가 봐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도 오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또 마태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에 따르면 이 두 제자는 베드로하고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물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면 집에 들어갈 텐데 그 집 주인에게 이렇게 말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런 방,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전하셨습니다. 라고 그 주인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 주인이 이미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거기에 유월절 식사 자리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성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물을 지고 간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은 따라갔더니 그 집 주인을 만날 수 있고 있었고 그 주인에게 예수님께서 여차저차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니 선뜻 그 주인이 다락방을 내어주는 그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지금 밖에 나가면 누가 있을 겁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밖에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가서 말을 걸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돈을 줄 겁니다. 그 돈을 받으십시오. 그 돈을 받아서 저 앞에 편의점 가서 물건을 사십시오. 그러면 그 물건을 두 개를 줄 겁니다. 그걸 받아와서 다른 사람하고 나눠서 드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기뻐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대로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저를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아마 그 다음부터 저를 졸졸졸 따라다니실걸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 거는 여기서만은 아니죠.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이제 타고 갈 그런 나귀를 말씀하셨고 그대로 그것을 타고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건 흔한 기적 중에 사실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이제 구체적이고 좀 의도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일을 행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가롯 유다의 배신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배신할 것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누굽니까? 전 아니죠. 이렇게 당황해서 말할 때에 이미 예수님은 배신할 자가 유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마가가 기록하지 않는 것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유다가 전 아니죠?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내가 대답하였다 라고 말씀하는 그 장면도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장면을 어떻게 안 봤는지 못 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과 유다의 대화를 제자들 다 봤으면 유다가 배신자인가 보다 라고 제자들도 생각을 했을 법한데 그런 내용이 안 나오는 걸 보니까 그 대화는 어떤 식으로든지 예수님과 유다만 알 수 있었던 그런 대화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유다의 이 배신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내다보시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 아셨죠. 네. 어떻게 아셨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우리가 교리 시간에 여러 번 반복해서 배웠던 것처럼 모든 만물은 또 특별히 이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독특한 존재인 인간은 자기 의지로 역사를 만들어 가잖아요. 일들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사람이 느낄 때 이것은 우연이야. 나 스스로도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어. 이런 것까지도 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죠. 하나님의 완전성이고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다 하신 능력이고 전능하심에 속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성품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면 제자들에게 능력 자랑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예수님은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의도적으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이런 일을 벌이고 계신 것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그 나귀를 탔던 그 장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셨잖아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능력 자랑을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보이셨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도 분명히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앞을 다 내다보시고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다 아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신 이 일은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어떠함, 특별히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본문을 보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 말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것이 예수님이 입성했을 때 그때처럼 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구약 성경이죠. 이때를 기점을 한다고 한다면 말씀으로 이미 기록하셨던 그대로 되고 있음을 알리시기 위한 것이라 하겠죠.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장소를 딱 정하시고 제자들에게 또 미리 알리시고 이미 정해져 있는 장소, 굉장히 기이하잖아요. 이 주인이 두말하지 않고 내어주는 이 장면, 이 주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 소문을 들었는지, 예수님이 이 주인이 예수님을 정말 뭐 믿고 있었는지 따랐는지 아니면 뭐 호감을 가졌는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선뜻 내어주고 이미 정해진 것처럼 하는 이 일, 어디에 예고가 되어 있을까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마지막에 이게 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구체적으로 딱 떨어지는 그런 예고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인자는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지금 가고 있다. 이 말씀은 그냥 뭐 의미 없는 말씀인가? 오늘 이야기와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인가?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사실 성경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번 주에 요한복음을 읽게 될 텐데 본도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모든 성경이 결국 나를 기록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그런 넓은 차원에서 이 말씀이 뭐 잘 적용된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지금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가 비록 성경의 구체적인 그런 계시가 없다 할지라도 이것은 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에 따라서 그러니까 무계획적으로 하신 일은 전혀 없고 우리가 보았을 때는 정말 사소해 보이는 일 어떤 한 장소를 정하는 이 일까지도 실은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일과 연관이 있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작정하신 일이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대단한 명절이거든요. 우리가 추석 명절이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큰 명절이죠. 그래서 지금 많이 좀 그 내용이 약화되었어요. 그래서 명절에 온 그 친지가 다 모여서 한 집에서 식사를 하고 또 이제 교제하는 이제 그런 일들은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죠. 워낙 핵가족화가 되고 있어서 이제 그러기도 사실 쉽지 않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도 이제 그 둘 만나 잘 기르자 세대거든요. 저도 그래서 제 친구들은 둘 셋이 되게 흔했는데요. 저 바로 선배들은 뭐 기본이 한 넷 다섯, 뭐 좀 많다 싶으면 여섯 일곱 그랬거든요. 제 지금 만나지 못하는데 제 친했던 친구가 부모님이 굉장히 능력이 특별하세요. 일곱 형제자매였는데요.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아들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 드물다 참 이거 기네스북에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흔했어요. 그러다 보니 뭐 추석 명절 때 한 집에 뭐 20, 30명씩 모이는 것은 뭐 흔한 일이었죠. 그런데 우리의 추석에 못지않게 그 이스라엘의 이 유월절은 정말 큰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사람들끼리 특별히 가족들이 한 자리 모여서 이제 유월절 식사를 나누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고요. 지금 이 제자들은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일이 지금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가운데 있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는 이 일이 어찌 보면 그냥 당연한 일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할 만한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굉장한 의도를 가지고 정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자들에게도 그 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일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처럼 사소한 일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상상해 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건 내가 정한 거야 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이 일이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 점을 우리가 간단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이제 확인하기 전에 우선 그 처음 시작할 때 마가가 이렇게 시작해요. 그 무교절 첫째 날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조금 모호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은 무교절 첫째 날이 아니죠. 그 유월절은 아시다시피 1월 14일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날이 이스라엘 역으로는 1월 1일이에요. 아비벌, 니산월이잖아요. 뭐 1월이에요. 1월 1일이 이제 그렇게 시작되거든요. 우리 양력으로 하면 한 3월, 4월 중간쯤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두 안식일 후에 1월 14일이 유월절이거든요. 그러면 무교절은 그 다음 날이니까 1월 15일이거든요. 뭐 굳이 오늘날 요일로 따지면 그 1월 14일이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의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하루가 이제 지금은 이제 시계가 있으니까 0시부터잖아요. 근데 우리도요 한 100년 전에는 하루가 언제부터였냐면 해가 떠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가 하루 시작이었고요.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는 거였죠. 우리는 하루 개념이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과 좀 달라요. 하루가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날 우리로 얘기하면 토요일 아침 토요일 저녁까지가 이제 사실 유월절입니다. 1월 14일이 이제 되는 것이죠. 무교절은 그 다음 날이 되겠죠. 그래서 1월 15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가 실은 무교절 첫날이고요. 유월절 양을 이제 먹는 날, 유월절 양을 이제 먹는 날은 유월절에 먹겠죠. 유월절 양 음식을 먹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는 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어서 이게 잡는 날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예비일과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그럼 요한복음 19장 잠시 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31절 자,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후잖아요. 직후잖아요. 그러니까 이날은 언제죠? 준비일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정확히 엄밀하게 말하면 준비일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유월절날 돌아가셨다고 하죠. 왜냐하면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오시면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 14장인데요. 마가복음 15장 보시면 오늘은 좀 성경을 좀 많이 보게 될 것 같아요. 15장 25절 보시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되어 있죠. 3시는 아침이거든요. 아침은 한 9시 정도 돼요. 이게 이제 예비일이죠. 준비일입니다. 준비일 아침에 이제 못 박히신 거고요. 그리고 34절로 가보시면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시면 제9시, 제9시는 이제 오후 3시 넘어서예요. 오후 늦게죠.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리고 이때 3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9시 이후에 그러니까 오후 늦게 죽으신 거고요. 이때가 이제 유월절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시기입니다. 이날 저녁 때부터 유월절이니까요. 그래서 유월절에 돌아가셨다고 해도 이제 무방하죠. 실제로 유월절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유월절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고 이런 점들을 이제 쭉 고려하면 오늘 이제 이야기가 언제인가라고 했을 때 예비일이죠. 그러니까 예비일이 시작된 시간입니다. 유월절 전날이 되겠죠. 이때 예수님께서 지금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음식은 유월절에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전날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설교하게 될 텐데요. 설교를 듣게 될 텐데 이제 오늘 본문 그 뒷편에 14장 22절 이후에 마지막 만찬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죠. 다음 주일 낮에 성찬이 있잖아요. 성찬의 기원이 되는 예수님께 성찬을 제정하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의미 있는 일이다 라고 강조하신 것은 유월절 식사의 자리인데요. 그런데 이 유월절 식사의 자리에서 지금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는 그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역사적인 날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 주님의 말씀에 힌트가 있죠.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지금 이 유월절이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미 정하신 바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토록 가르치셨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여러 번 가르치셨거든요. 이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겠다라고 이미 밝히신 바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리셨던 그런 모든 기록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지금 그것을 앞두고 있다. 또 그 의미와 마지막 식사를 하는, 마지막 만찬을 하는 것과 또한 굉장한 연관이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주님께서 강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이제 중요한 날이었죠. 그래서 지금 엄청난 명절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처럼 뭐 곡식을 나누거나 우리 추석은 가을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추석이 점점 그 의미가 퇴색하는 이유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추석이라는 것이 사실 농경 그 사회에서 적용될 수 있는 명절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렇기 때문에 소출이 있는 가을 소출이 있는 그때 가장 좋은 때에 그 소출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절기인데 지금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석은 가족이 모여야 하는 그런 당위만 있는 그런 날들로 점점 이렇게 되고 있어서 어쩌면 시간이 더 지나면 우리 사회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추석의 의미가 더 사실은 퇴색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점점 이제 인구가 줄고 있고 모든 이제 가족이 핵가족화되면 이전의 그 추석의 그 모습은 빠른 속도로 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명절은 그냥 사람들이 많이 그런 모이는 그 정도 명절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구약성경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도 이 명절을 잘 지켰어요. 그 점을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왜 이스라엘에게 이 명절이 중요한가? 이 유월절의 기원을 잘 아시죠? 사실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그 설교의 주제도 지난 시간의 주제와 사실 다르지 않다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날,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권세를 누르실 때에 각 집에 있는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그런 율법을 주실 때 장자를 바치라는 것, 이제 소추의 첫 번째 것을 바치라는 것, 또 이제 짐승들의 첫 번째 난 짐승을 바치라는 것, 이런 의미는 사실은 전부를 바치라는 것이거든요. 장자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시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에 속해 있었던 이스라엘에게도 그 재앙은 동일하게 내려지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기억하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날.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를 받는, 애굽의 그런 박해를 받는 그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단지 그런 정치적인 세력이 아니었죠. 가나안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야 될 곳은 가나안이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은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사람들 진멸하라 명하셨고 그것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가까이 지내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다양한 뜻이 있었습니다만 그 가나안의 죄를 벌하시기 위한 것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애굽의 죄를 벌하시기 위한 것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애굽을 누르시고 또 가나안을 누르시고 이스라엘을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애굽은 단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정치 세력 정도가 아니라 실은 이스라엘이 벗어나야 했었던 또 이스라엘이 새롭게 정복해야 되는 죄의 세력이었습니다. 결국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죄로부터 벗어난 날, 죄의 압제로부터 벗어난 날, 죄의 피해로부터 벗어난 날, 죄의 오염과 죄로 인한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날이었고 그것이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들을 대신한 능력 있는 존재의 희생과 죽음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리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점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 절기를 지킬 때 그 의미를 알고 절기를 지켜야 했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실제로 그런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당연히 모세 때에도 유월절을 지켰죠. 처음 애굽에서 나와 유월절을 지켰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패역함을 보이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광야의 첫 세대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잖아요. 신명기 16장에 보면 광야 2세대, 신명기가 광야 2세대에게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광야 2세대에게도 유월절에 대한 명령이 주어지는 것을 신명기 16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지켰고요. 또 모세 이후의 세대에게 그것을 당부하였고요. 그 당부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으로 넘어가면 선한 왕들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선한 왕 하면 딱 두 왕이 떠오르시죠? 누구이죠? 히스기야와 요시아가 떠오르시죠? 놀랍게도 열왕기나 역대하를 읽어보면 이 두 왕이 유월절을 지킨 일을 굉장히 크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0장을 예로 들면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킨 일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쭉 30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온 백성들과 함께 히스기야가 유월절 지키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 제사장도 없고 그 이전의 왕들이 이제 악하여서 그런 제도들을 다 무너뜨려 놨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제도들이 무너져 있어서 그 날에, 그러니까 정해진 날에 지키지 못하고 둘째 달에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상세히 기록되면서 유월절을 히스기야가 회복해가지고 됐던 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역대하 3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게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라.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많은 무수히 많은 왕들은 유월절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잊고 지냈던 것이고요. 겨우 히스기야 때 어느 정도 복원이 됐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요시야가 더 크게 유월절을 분명하게 지키게 되죠. 그 일이 역대하 35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 열왕기하 23장에도 나타나고요. 역대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역대하 35장 18절에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요시야가 통치한 지 18년째 되는 해에 그 이전에 없었던 전무후무한 성대하게 유월절 지키는 일이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선한 왕들의 통치 가운데 다 메시아잖아요. 그죠? 왕 메시아죠. 사실 모세도 메시아의 예표고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직분자들인데요. 이런 예표적인 인물들의 다스림 가운데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세히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기도 하고 또 암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그런 부분도 나타나는데요. 이런 유월절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어느 한 명절을 회복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유월절로 이스라엘에게 알리셨던 그 구원의 뜻, 신약의 표현으로 한다면 복음을 이들이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의미에서 이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에 히브리서 설교를 쭉 이제 듣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믿음장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이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구원의 수단이에요.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는 능력이에요. 이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킨 거란 말이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요시야 때, 히스기야 때, 모세 때, 여호수아 때 그들의 가르침과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복음의 은혜를 받았음을 이 의식으로 우리는 이제 말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이 의식에 대한 그런 설명, 우리 히브리서 같은 성경도 가지고 있고요. 더 풍성한 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에게도 아마 그런 설명들이 주어졌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의식이 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의식 가운데 그들은 피를 보면서 어린 양의 피를 보면서 그 처절한 죽음을 보면서 그것이 자신들을 뒤덮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 자신들이 피함으로 말미암아 조상들이 얻었던 그 생명을 자신들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확고하게 누리면서 그 의식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렸던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양한 어떤 내용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고하는데요. 에스겔 45장 21절에 보면 그 회복의 내용 가운데 유월절이 다시 지켜지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첫째 달 열 나흘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또 에스라 6장 19절에 보면 회복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을 드러냈을 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에스라 6장 19절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래. 구약 성경 전체가 유월절로 말미암아 유월절이 가리키고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을 사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의 의미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은 멸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에 못 박혀 죽기 바로 그 직전에 바로 이 유월절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정하신 바다, 하나님께서 고도로 정하신 바다, 사실 대단히 놀라운 일이다, 우연한 일이 아니다라는 점을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모세가 가리켰던, 모세가 메시아의 예표적 존재로서 가리켰던, 여호수아가 가리켰던, 히스기야와 요시아가 가리켰던, 에스라가 가리켰던 진정한 메시아. 그들은 스스로에게 능력이 없었죠. 그들이 자신들이 가르치고 있고 다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죄로부터의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지 않았죠. 그들은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진정 능력이 있어 피를 흘릴 자, 정말 구원할 수 있어서 희생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너희 눈앞에 있다. 지금 너희가 지키고자 하는 유월절의 실제 의미를, 진짜 능력을 보일 자가 지금 바로 너희 눈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기적적인 일을 주님께서 보이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니까 온 성경이 유월절로 말미암아 가리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 죄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뜻을 이룰 그 일을 내가 지금 하려는 것이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을 때, 지금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배신하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실은 성경이 이미 예고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55편 12절 이하에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할 자인데 미워하는 자일진대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시편 41편 9절에 나를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역시 예표적인 인물인 다윗이 노래했던, 다윗이 장차 예수께서 하실 그 일을 예표적인 상황으로 경험했었던 그 고백 가운데 나왔던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것은요, 우연이나 지금 갑자기 이러한 일이 아니라 이 시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제물로 드려지는 일로 지금 다 정해져 있고 그리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마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내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 사실 내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라고 하셨거든요. 마태는 그 점을 주목하고 있어요. 내 때가 가까이 왔다. 나의 때. 사실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아직 때가 아니라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때가 아니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때가 차지 아니하였다. 그 요한복음의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첫 번째 기적부터 아직은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어머니에게 말했던 것처럼 앞에서 누누이 반복해서 내 때가 아니다. 이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건에서 내 때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실제 어린 양의 제물로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이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생명으로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그들을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피를 흘리는 바로 이 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분명하게 가장 확고하게 정하시고 알리신 일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미래의 일을 확고하게 정해진 일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이번 주 로또 번호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정하셨겠죠? 정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알려주길 원하세요? 우리 청년들, 내 배우자가 누구일까? 내 직장이 어디일까? 하나님께 정하셨겠죠? 여러분 그거 알려주길 원하십니까? 내가 언제까지 살까? 나는 건강할까? 이런 거 여러분 알려주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에 대해서는 결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온 역사를 다 총동원하여서 지금 뭔가를 버리고 있는데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거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메시아로서 내가 유월절로 보여줬던 바로 그 일, 죄로부터 구원받는 일,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일, 영원한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가는 그 일을 지금 이루려고 한다. 그때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지금 그 때를 이미 지나서 다시는 뒤돌아보고 있죠. 그죠? 아마 좀 이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그때를 보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의심, 아니면 아직 깨닫지 못함, 뭐 긴가민가 하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지났고 이런 말씀들이 다 총동원이 되고 통일적으로 다 맞아떨어져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사실은 확고한 마음을 갖고 아 과연 그렇구나, 나한테 제일 중요한 일은 이거구나, 아 난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앞에서 마리아는 장차 있을 일, 이를 믿었거든요. 근데 확고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고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을 드려서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했거든요. 우리는 그 이유를 살고 있는데 마리아처럼 나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드려서라도 이분의 죽음을 나에게 적용하기를 바라는가,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든 누구를 만나든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나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을 아는 일이고 그 죽음이 나를 영원히 살겠다는 일을 알게 하는 것이고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 일이 나를 나눠주는 일이다, 이 은혜를 나를 통해 너에게 주는 일이다, 사실상 나와 너희가 하나가 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여서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분이 곧 나이다, 그러니 나는 이제 그분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이전에 나는 없다, 말씀으로 나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분만이 나의 진정한 나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어리석은 이스라엘처럼 그냥 있었던 절기로만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결국 놓치고 만다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곤란하고 의미 없는 것으로 전락하고 말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아주 사실은 처참한 말씀을 하시죠.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사실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기 위해서 비록 부정적인 인생을 할지라도 바로가 그랬죠. 그리고 로마서 8장 9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도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공의를 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의 배신도 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작정하신 바입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유다의 개인의 측면에서 보면 유다는 너무나 비참한 길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요한도 사실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이 식사의 자리를 마련한 그 일은 기록하지 않고요. 가룟 유다가 배신한 장면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3장에서.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최 목사님께 설교하실 때 들으셨을 텐데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요한은 뭘 기록하고 있냐면 유다가 이제 이 거룩한 식사의 자리에서 떠나니 곧 밤이었더라 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이 이미 밤인데 그냥 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굳이 밤이었더라라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그냥 물리적인 밤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을 가리킨 것입니다. 유월절의 의미를 모르는 자, 유월절이 메시아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모르는 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죽음을 준비하셨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죽으신 사실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그 정하신 대로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자, 그런 사람은 사실 너무 비참한 자입니다. 좀 과격하게 말하면 그 인생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엄청난 일을 하더라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앙할 만한 흠모할 만한 부러워해서 쫓아다닐 만한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가 유월절의 의미를 모르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그것이 전도서가 말하는 바입니다. 반면에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은 부인했죠. 오늘 제자들이 저는 아니죠. 엄청 당황했을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3년 동안 정말 함께 다니면서 온갖 고통을 겪고 어려움도 겪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자타공인 예수님이 진짜 제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함께 할 자라고 스스로도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겠다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중에 저를 배신할 자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어떠시겠어요? 그럼 놀라시겠죠. 그죠? 여러분도 저는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죠? 바로 뒤에 이제 다음 시간쯤에 설교가 될 텐데요. 곧바로 부인합니다. 그죠? 좀 더 이제 지나서네요. 다음 시간에는 베드로가 장담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의 장담은 사실 베드로만의 것이 아니에요. 온 제자들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의 사건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세 번 부인하죠. 이 제자들도 부인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와는 달리 이들은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죠. 이러한 자들은 참으로 복 있는 자입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렇다 저렇다 나쁘게 평가할 또 과소평가할 그런 모습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서 유월절로 예배하시고 실제로 유월절 날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신 그 일의 의미를 아는 자, 당연히 그만큼의 신뢰를 가지고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돌아오시리라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자, 그는 세상에서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자라고 할지라도 가장 영광된 존재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거기서부터 신자의 사실 담대함이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에게 그리스도가 주었으며 그분을 따라가는 것만이, 그분을 닮아가는 것만이,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뜻하신 구원을 이루는 것만이 나의 참 유업이다 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기서부터 담대함이 나옵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이 나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우리를 포함한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세상을 닮아가고 교회의 고유한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이유는 어쩌면 근원적으로 보면 유월절이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는 것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알고는 있으나 점점 희미해지고 그것이 그냥 귀에 들리는 사실로만 받아들여지고 나의 참 경험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 그 상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냥 사실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이 사실이 나의 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중고등부와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우리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여성분들에게 제가 군대 얘기를 해주고요. 그걸 따라해 보십시오. 설명해 보십시오. 한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그 말이 별로 좀 이렇게 실감이 나지 않겠습니까? 안 나겠죠, 실감이.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남자들이 모여서 군대 얘기 한번 하면 밤을 샙니다. 왜 그럴까요? 경험을 했으니까. 성경은 지식이 아니고요, 경험입니다. 이 사실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 돼야 돼요. 이분의 죽음이 정말 나에게 가치 있는 것으로 느껴져야 돼요. 당연히 그분 앞에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을 그런 죄인임이 나에게 피부, 마음 깊이 새겨져야 돼요. 그것이 실제화 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말씀이 내 심령을 꿰뚫고 새롭게 재해석해내고 나를 변화시켜갈 때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경험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고 오늘 우리로 읽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의 의미를 나눌 그 장소를 아주 기이한 방식으로 정하게 하신 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있는, 관심을 기르고 있는 그런 이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신 이런 기록의 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이 일이 참사실이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이며 우리에게 반드시 적용되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더욱더 각인시키도록 주신 일이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러한 실제적인 그런 깨달음, 경험들이 여러분께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 남의 일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일인 것처럼,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 어떤 일을 어렵게 설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지식처럼 그래서 외워야 되고 암기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으로부터 우러난 지식이 되어서 말은 똑같지 않더라도 교리를 아주 그냥 달달달 외워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내용이 나에게 경험이 되어져서 다른 말을 하는 것 같고 다른 언어를 쓰는 것 같지만 실제 내용은 동일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을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경의 이 사실이 나의 경험이 되도록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실제로 내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도록. 읽고서 아 그냥 그랬었지 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 과연 그렇구나, 정말 이렇게 벌어졌구나, 지금도 그렇겠구나. 여러분 얼마나 떨립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오신 모든 삶의 그런 정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정하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의 설명이었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유월절의 그런 성취로서 예수님께 죽으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를 보여주신 거예요. 정해진 대로 되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시면 그 모든 길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가장 위하셔서 정해진 그대로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한 대로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에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말씀이 그냥 멋있는 말이 아니라 아, 정말 그렇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끌고 가시는구나. 그렇게 경험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벌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진정 능력 있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비록 짧게는 실패했지만 그 경험이 회개로 나아가게 하고 진정 예수님을 붙들게 하는 경험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말씀과 결부가 되어서 결국에는 실제로 예수님을 붙들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 항상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구하지 않으시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런 내용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요. 여러분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바가 없어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데요. 모릅니다. 우리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십시오. 그분을 나의 것으로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더 많이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읽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깊은 이해로 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너무 확실하지 않은 것, 분명하지 않은데 너무 많은 그런 인생의 여러 가지 여력들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것, 우리에게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리라 말씀하셨던 것, 오늘 그 한 그런 면을 보여주셨는데요. 이러한 일에 여러분의 삶에 많은 그런 재원들을 쓰시는 그런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시는 그 길을 보았습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죽이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뒤로 피한 자들, 그 아래로 피한 자들에게 영생과 죄로부터의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시는 바로 그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하셨고 그 식사의 자리를 가장 기이한 방식으로 정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기에 내 마음이 담겨있다, 집중하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바라보고 계시고 정하시고 집중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알리신 이 일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나의 경험으로 삼으려고 하지 못하고 하나님 늘 내 밖에 있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의 지식으로만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나의 일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이 현장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놀라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그래야 하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누리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물질도 세상이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안목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나를 편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수단으로서 이런 물질들을 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주님의 죽음에 자신의 모든 재력을 쏟아부었던 마리아처럼, 또 두 렙돈을 드렸던 과부처럼,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하지 못할 곳에 자신의 모든 재력을, 유효한 것들을 아낌없이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드린 그런 물질들이 그런 믿음의 것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선하게, 가장 능력 있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자리에 이런 물질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